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 중 금요일에 있었던 상황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저자 마태가 금요일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기술하면서 사실은 그 재판 과정과 크게 상관없는 두 장면을 그 자기의 기술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때 마태가 넣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누구누구의 기록이었죠? 기억나세요? 한 사람은 비로 시작되죠.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로 시작되는데 가로뉴다. 예. 이제 기억나죠. 뭐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소스를 주면 이제 기억할 정도만 되면 돼요. 뭐 더 많은 것을 제가 요구하진 않고. 예. 한 장면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강하게 자기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내용이었고 또 한 장면은 예수님을 은 30세기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자 내가 닭이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고 또 가롯 유다는 그 받았던 돈을 성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 과정을 기술하면서 왜 그 두 장면을 중간에 그렇게 끼워 넣었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가 기억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보면 능히 그 어떤 목적을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였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큰 신앙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못된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 범한 죄만큼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 양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가 뭔지 아세요? 양심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양심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다 양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뭔지 아세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자살이에요. 자살. 가론유다가 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뉴스상에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 얼마 전에 요즘에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끔찍한 내용이 있죠. 엄마가 6살 난 자식을 살해를 했어요. 잡혔어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나도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실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고 그 죄책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양심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자살하는 거예요. 양심이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크지도 않아요. 뭘 내 양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 양심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자기 목숨 끊을 수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양심입니다. 가론 유다가 그랬죠. 그 마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러한 장면을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를 아주 묘하게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그 사빈 문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회의에서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판 결과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법정에 넘겨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주된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27장 1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빌라도. 그 당시 총독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잠시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과 한계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빌라도의 권세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만큼은 어땠을까요? 로마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총독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우리는 그 총독이 뭐에 대해서 크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역사책을 통해서 또는 뭐 TV 매체를 통해서 그 당시 총독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의 압제 시대의 일본의 총독보다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총독의 권한이 훨씬 더 컸습니다. 로마 총독의 권한이라면 적어도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만큼은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총독 앞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여러분 심문하는 첫 센텐스가 뭐였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26장 마지막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질문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질문 내용이 바뀌었죠? 종교재판과 빌라도의 재판이 왜 질문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짐작 가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뭐 심오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신성모독죄가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게 로마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죄로 죄명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갖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야 단번에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죄명을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왜 로마 사람들에게 예민한 말이 됐을까요? 왜죠? 로마의 앞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활동한다. 이 얘기 자체는 그런 상황 자체가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게 되잖아요. 뭔가 비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바로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여기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멍때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한 사람들 혹은 세포드라이프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정답. 헤롯. 헤롯이라는 유대인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로마 사람들의 권한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점령할 때 이제 BC 대략 37년에서 한 40년 사이인데요. 점령할 때 유대인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서 반란을 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혔어요. 그래갖고 BC 한 37년서부터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의 그 요르단 땅, 이 당시로 말하면 에돔인데 그 당시 그 에돔 지역 사람,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인데 로마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놨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유대인의 왕이 됐던 사람을 우리가 다른 헤롯과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까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 시점에 유대인의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요. 자기 관할 지역에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로마가 인정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뭐 몰랐을 리 만무죠. 그죠? 만무인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물은 것일까요?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을까요? 예, 당연히 알고 물었습니다. 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지 이 빌라도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황적으로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구석구석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 나사렛 바로 옆에 찌뽀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나사렛 지역과 이렇게 조그만 언덕 하나 사이 두고 있는 마을인데 거기가 로마 사람들의 주거지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관할 지역이 거기 있었어요. 그 찌뽀리라는 지역에 굉장히 커요, 마을이. 지금도 횡수를 치고 다 바닥을 개발하고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30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활동을 했으면 그 정보가 이미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뭐 정황상 빌라도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의례적으로 한 질문입니다. 또 그것이 의례적으로 한 질문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봐주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이미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로마 빌라도가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이제 걸려들었어요. 비밀리 활동하다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죽여야죠. 볼 것도 없이 이건 뭐 자기 입으로 고백했는데 다른 여지가 없죠. 그죠? 바로 처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안고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날 아침 재판정에 나올 때 자기 부인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들은 얘기가 뭐죠?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재판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 총독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와이프 통해서 전갈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내가 밤새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당신이 어떤 해를 가하지 말라 하는 지침이 이미 와이프로부터 내려왔어요. 진짜 와이프한테 꼼짝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가능해요. 요즘 남자들 꼼짝 못하니까. 어쨌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빌라도는 사형에 처할 만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흥분하거나 그 다음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와 하는 예수냐? 지금 이렇게 당장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 하면 유대인들 앞에 그 당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을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자? 이렇게 또 선택의 여지를 그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흉악 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다고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혹시 유영철이 아세요? 몇 사람 죽였죠, 그 사람? 23명인가 죽였어요. 23명인가. 무차별하게 죽였고 지금 아직도 영창에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근데 지금 이 빌라도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 빌라도가 또 한 다른 액션을 한번 취했어요.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요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관찰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까지는 같지요. 그죠? 마태복음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헤롯이 누구였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 유대인의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헤롯 대왕을 이야기했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이 당시 유대인의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분할을 해서 자기 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셋을 선택을 해서 세 아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쪽 지금의 그 시리아 땅인데 이쪽이 이둠의 지역입니다. 이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한테 통치하게 했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렇게 지역은 여기 지역하고 여기까지인데 물론 이거 빼고 여기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정도를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요 유대 지역 여기를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한테 관할하라고 줬는데 여기를 관장했던 헤롯 아켈라오라는 친구가 아버지도 못됐는데 너무너무 못돼요. 너무너무 못돼갖고 로마 황제한테 찍혀갖고 파면을 당해요. 파면을 당해서 당하고 여기서 살지 못하게 아예 추방을 시켜버려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유대 지역을 관장하는 유대인의 왕은 공석이에요. 공석. 공석인데 공석이니까 여기 누가 다스리냐면 로마 총독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했어요. 로마 총독이.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여기를 지배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하나 추방당하니까 이 지역이 자기한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로마 황제가 여기도 네가 다스려 그러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관할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파스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여기 보세요. 23장 12절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이게 짜궁을 해갖고 저걸 자기가 꿀꺽했지? 저거 분명히 내 그 형제가 다스리던 지역이라 저건 내가 관할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 알력 관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기를 다스리던 안티파스가 그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날 교묘하게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어디를 보냐면요.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안티파스 관할 지역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가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날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순간 이제 가능했냐 하면 재판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냐면 잠깐 사진 좀 띄워줄래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로마 총독의 관저예요. 여기가 로마 총독의 관저고 여기가 아켈라오가 살던 유대인의 왕의 관저예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머물렀던 베다니까지가 약 4km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대략 1km 미만이에요. 1km 미만. 얼마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받다가 바로 이쪽에 있는 헤롯에게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겼을까요? 되게 미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꾸 간섭하니까 꼴보기 싫어서 있든 말든 상관 안 했는데 되게 친구처럼 야, 네가 한번 봐줘. 그리고 그쪽에다 예수님을 넘겼어요. 왜 넘겼을까요? 예? 짐작 가는 거 없어요?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현직 유대인의 왕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갖고 니들끼리 해봐. 이러려고 쓰고 넘겨버린 거예요. 넘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놀랍죠. 그죠? 현직 유대인의 왕이 자칭 유대인의 왕을 보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헤롯도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죠? 보고자 한 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니라.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현직 유대인의 왕과 자칭 유대인의 왕이 만난 거예요. 헤롯이 볼 때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도 그렇지 궁금했었어요. 맨날 기적이나 베푼다고 그러지 무슨 자기를 향해서 위협하거나 선동하거나 하는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없고 성경 외에 다른 문서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었으니까 그냥 물어보고 쿡쿡 찔러본 거야. 신기하니까. 이래저래 해봐도 아무 위협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데리고 장난 놀다가 자기도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죠. 왜 그러냐 하면 헤롯은 유대인이었어요?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살았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기 때문에 늘 누구 눈치를 봤냐면 유대인 사람한테 이렇게 비유를 맞추려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의 비유도 맞춰야겠고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래? 내가 죽여줄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손 묻히기 싫으니까 다시 얼른 누구한테 넘겨요? 빌라도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이렇게 탁 받아든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어떻게 된다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8.15 광복절 되면 8.15 특사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때도 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카드 한 장을 빼든 게 뭐였어요? 헤롯한테 예수님을 슬쩍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이 안 됐어요. 공이 다 자기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제 새로운 카드를 뽑아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례에 있었던 한 사람을 낳아주는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뚝 내놓았는데 어떤 카드였냐면 그래도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내놓고 야 전례 이런 얘기인데 누구 살려주랴?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바라바라. 바라바라. 지금 빌라도의 카드가 두 개가 다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다 안 먹혔어요. 다 안 먹혔어요. 다 안 먹히니까 어떻게 했나 보세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좋지 않은 공이 나한테 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카드 두 개를 써봤는데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또 이러거든요. 그게 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도대체?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고 자꾸 나한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 손을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을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죠? 뭔가 카드를 써봤는데 아무 성과도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빌라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나 하면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줄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근데 지금 살려줬어요? 못 살려줬어요? 여러분, 살려줄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못 살려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줄 권한이 없어서 못 살렸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카드를 몇 번 썼는데 안 먹혀 들어가니까 결국은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여러분 혹시 빌라도의 입장이 이해되십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왔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지금 로마에는 자기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내가 삐걱하면 다음 사람 바로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딴 데로 좌천돼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밀란 없이 자기 임기를 잘 넘기고 돌아가면 자기는 더 넓은 지역에 더 편한 지역에 그 총독으로 갈 그 위치에 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러냐 저러냐 막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다. 못 한 거다. 헷갈리죠, 그죠? 정답이 뭐냐면,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했고, 예.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스스로 읽어나가지만, 우리가 지금 빌라도가 나쁜 놈 그러지 말고,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못 한다. 무조건 나쁜 놈 그러지 마십시오. 이 위치에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빌라도의 상황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상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뭐 얼마든지 입으로 떠드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것, 적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죠? 우선 쉽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 주어진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공부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게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 뭐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 돈 갖고 커피 먹을 수도 있고, 그 돈 갖고 헤비다트에 가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죠? 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것 갖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며 사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썼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안 하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과 한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시간 갖고 여러분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해서 완전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일주일의 시간에 왜 주일만 나와서 간신히 예배드리냐고요. 교회 할 일 많은데 청소 좀 하시지 와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비도 새고 그러는데 이게 뭐 손볼 거 많거든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울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저 앞에 지금 자갈 다 깔아야 되는데 우리 왜 못하고 있죠? 아, 여러분 차 팔면 되잖아. 여러분의 돈인데.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집이라도 팔라고 그랬는데 집 있는 사람은 조집사님이 한 바퀴 안 해서 내가 차마 그 예를 못 들고 여러분들은 집이 없고 집이라도 팔아갖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죠. 왜 못해요?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분명히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빌라도 욕할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또 하나 자식. 근데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렇든가요? 안 되든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디로 가라면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7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우리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못 행한다니까요.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짓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 유명한 구절이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아주 용감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신학자는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식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외친 비명이라고 해요. 비명.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하노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은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지금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러분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한테 여러분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왜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한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입장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 입장에 발목이 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 앞에. 베드로는 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까? 왜? 자기 확신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놨거든요. 내 열심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됐죠. 가론 유다는 아주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일이 결국 자기 목을 매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놓으시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래도 뭐 안 믿어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선하게는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최대치가 뭐라고요?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뭐 선한 의지, 그것은 뭘 할 수 있는데요. 지금같이 편안하니까 할 수 있어요. 편안하니까. 뭐 지금 편안하잖아요. 뭐 어차피 펀드 나오니까 공부하면 되고, 학위 따면 뭐 취직하면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양심 같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의지 같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른 사람이나 하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고백합니까? 자꾸 뭐에 자기 자신을 갖다 맡기나 하면 어쩔 수 없었어. 환경에다 맡겨요. 환경에 맡기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빌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못된 놈이지만 그 상황 이해해보니까 이해되죠. 그죠? 우리 이 커먼센스로 이해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을 갖다 맡겨놓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관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할 수 없다는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나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를 오래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뭐라고 시작하죠?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를 누가 지배하느냐?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체면이 나를 지배하고요. 내 스스로 내 이득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우리는 자기 이득 앞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이득과 이렇게 맞닥뜨리면 바로 내려놓습니다. 신앙을. 그 좋은 예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었던 유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 성경을 몰랐어요? 율법을 몰랐어요? 평생을 하나님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죠? 예. 근데 지금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존심 구겼거든요. 자존심. 자존심 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아무리 예수가 옳다는 거 알아도 자기 자존심이 구겨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살려줘도 예수는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에 뿔이 나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훌륭하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 자꾸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늘 그분과 의논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이득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이건 신앙이건 뭐 다 없어요. 평안할 때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대본에 벌써 결정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하면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꾸 힘든 환경에 우리를 한 단계 자꾸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그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통과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50여 년이라는 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자식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됐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인지 다,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주면,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요. 교육학하는 사람들도 알죠? 이게 다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는 사랑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하신다니까요. 어떤 선택? 내 자존심을 위한 선택이냐? 오로지 내 환경에 나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하는 선택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께서 놓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호에, 여러분의 원함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놓으면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해서 같이 나가지 않고 그것을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늘 주 앞에, 늘 주 앞에 서서 주의 도우심을 한두 번 경험해 보십시오. 한두 번 경험해야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속성? 완전하신 분이라고, 완전하신 분. 세상은 98점 정도 맞으면 점수 어떻게 줘요? A? A 뿔딱지 주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98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를 못한 거예요. 늘 자기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환경을 의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 내려놓고 믿음 내려놓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실상을 알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단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것도 결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작은 것에서도 큰 것까지 그러한 훈련을 지금부터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